10. 차 마시기. 성소 음미하기. 거실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과 양말을 무시하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는 중이다. 잠깐 멈춰 앉아 주의를 기울여 제일 좋아하는 밝은 흰색 머그잔 안에서 잔물결을 일으키는 진한 차와 창밖에 보이는 늦겨울에 구부러진 나뭇가지들과 얼굴에 와닿는 따뜻한 온기와 마룻바닥을 가로질러 긴 사각형 모양으로 늘어져 있다가 점점 줄어드는 빛을 음미한다. 우리 집에서 이런 조용한 시간은 드물다. 이런 시간을 가지려면 의지적으로 일과 방해물과 성가신 걱정거리들을 옆으로 제쳐두어야 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각각의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그분의 창조물에 대해 좋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넘치도록 후하게 그 선함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게 하신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고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유하고 고백할 뿐 아니라 그것을 맛보라고 청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의 몸과 이 차와 조용한 노을빛은 나의 감각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게 가르쳐주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냄새 맡고 있다. 즐거움은 아름다움과 선함을 마주했을 때 보이는 인간의 깊은 반응이다. 이러한 즐거움의 순간, 기쁨, 향락, 경외, 탐익의 순간, 우리의 몸이 충동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창조는 정말로 좋습니다. 나는 따뜻한 차를 좋아한다. 또한 커피, 특히 여름에 마시는 차가운 커피를 좋아한다. 좋은 책을 읽으며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과 양철 지붕 위로 세차게 떨어지는 빗소리와 집에서 만든 과카몰리를 좋아한다. 해지기 직전 조용한 저녁 시간에 산책하는 것도 좋아한다. 계절에 따라 바뀌는 풍경을 관찰한다. 나의 사고는 삶에 관한 거대한 질문에서 창가의 고양이로, 한 주전 나눈 힘든 대화로, 이웃집 외벽 색깔로 옮겨간다. 때로 정말 좋은 산책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나는 그저 걸을 뿐이고 차분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다. 조나선에게는 음악이 휴식이다. 어떨 땐 하이든을 듣고 어떨 때는 1980년대 워싱턴 DC 하드코어를 듣는다. 두 음악 모두 각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지녔다. 조나선과 나는 금요일 밤에 함께 텔레비전이나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 그는 죽고 죽이는 좀비가 나오는 종말물을 좋아하고 나는 멋진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좋아한다. 어쨌든 우리는 타협을 이룬다. 신비롭고 기이하게도 우리가 차의 어딘지 모를 씁씁한 맛, 피부에 닿는 햇살의 느낌, 잘 익은 아보카도, 완벽한 기타 튕기는 소리, 훌륭한 반전 스토리를 즐길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신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선임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환자가 아주 작은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아름다운 곳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좋은 책을 읽되 친구들에게 아는 척 하려고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서 읽는 것을 내버려 둔 것에 대해 부활을 문책한다. 스크루테이프는 즐거움과 고통은 둘 다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낀 사람에게 현실의 시금석 노릇을 하게 되는 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개인적 취향들, 크리켓을 즐긴다거나 우표를 모은다거나 코코아 마시는 일처럼 아무리 사소한 취미라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악하게 경고한다. 즐거움을 누리는 작은 실천은 하찮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악마는 그 안에서 일종의 순수와 겸손과 무아를 본다. 문화와 즐거움의 관계는 복잡하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즐거움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지나치게 탐닉하고 지나치게 먹는다. 오락산업에 중독되어 있고 화면 안팎으로 외설물과 성적 농담과 폭력에 치인다. 아이러니하게도 탐욕과 소비주의는 우리의 즐거움을 무디게 만든다. 탐닉하면 할수록 즐거움이 줄어든다. 우리는 쾌락주의적 회의주의자이며 탐욕스런 금욕주의자이다. 소비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 끝없이 에너지와 돈을 소비하지만 만족하는 법은 없다. 또 다른 강력한 문화적 동의는 실용주의다. 실용주의는 아름다움과 향락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폄하한다. 우리는 심미적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차를 세워둘 곳이 필요해서 주차장을 만든다. 일 중독과 끊임없는 접속은 순간의 즐거움에 거하는 능력을 깎아먹는다. 교회는 즐거움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유명하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은 H.L. 맹겐이 청교도를 냉소적으로 묘사한 방식을 따라 그리스도인에 대해 누군가 어디선가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몸을 떠는 사람들로 특징 짓는다. 실제로는 교회가 향락과 즐거움의 기술을 주도해 왔다. 신약학자 벤 위덜링턴은 커피 문화를 창조한 것이 스타벅스가 아닌 교회라고 지적한다. 처음 커피를 발명한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수도승이고 카푸치노라는 단어는 이탈리아 카푸친 수도승들의 의복에 사용되었던 갈색의 색조를 지칭한다. 커피는 사치에서 나왔다. 사치스러운 사람들은 볶은 원두와 우유 거품의 즐거움으로부터 기술을 만들었고 사치스러운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만드셨다. 복음이 형성하는 문화는 선하고 바른 향락, 경축, 육감을 귀하게 여긴다. 기독교 예배와 공동체는 미의 유산을 남겼다. 렘브란트의 회화, 제라드 멜리 홉킨스의 시, 바흐와 유투의 음악, 바실리카, 도상학, 킹케이크, 기네스, 수제 맥주 등 목록은 끝없이 이어진다. 맹겐이 조소했던 청교도조차 일 중독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 미국인과 비교하면 즐거움의 귀감처럼 보인다. 청교도 공동체는 한 달 중 하루를 공동체 레클레이션에 할애했다. 그날은 놀고 즐기는 도시 전체에서 큰 파티가 열리는 날 같았다. 고정관념과 달리 청교도는 또한 부부가 즐겁게 성관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이는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즐길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반영한다. 하나님은 품질 검사표에 체크를 하고 일찍 퇴근하고 싶어 하는 사무적인 매니저처럼 창조 세계를 향해 금욕적으로 좋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다 물결의 완벽한 음향, 다크 초콜릿의 절묘한 강렬함이 주는 황홀함, 개똥지박이 아래 영광과 공작의 울음소리를 기뻐하신다. G.K. 체스턴턴은 하나님에게서 어린아이의 경탄을 보았다. 아이들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지겨워하지 않는다. 마음껏 즐거워한다. 깃털을 찾거나 게임을 만들어내거나 사탕을 먹는 일에 시간을 쓰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체스턴턴은 하나님이 열정적인 아이처럼 자신의 창조 세계에 즐거움을 탐닉하시는 것을 상상한다. 어린이들은 생명력이 충만하고 그 마음이 열정적이고 스스럼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기를 원한다. 아이들은 언제나 또 해줘요 라고 말하고 어른은 그 말대로 하고 또 하다가 지겨워 죽을 지경이 된다. 어른들은 단조로움을 크게 기뻐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조로움을 매우 기뻐하실 정도로 강하신 듯하다. 그래서 아침마다 해를 향해 또 해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물론 저녁마다 달에게 또 해봐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데이지 꽃이 서로 빼닮은 이유는 기계적 필연성 때문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각 데이지 꽃을 따로따로 만드시지만 그 작업을 결코 지겨워하지 않으셔서 그럴 것이다. 그분은 영원한 유아기의 욕구를 가지고 계신 건지도 모른다. 우리는 죄를 짓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보다 젊으셔서 그럴 것이다. 우리는 죄를 짓고 늙어가며 우리 주변의 놀라운 것들에 점점 무뎌져 간다. 반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인생 내내 우리는 자유로운 탐욕과 여흥을 다시 배워야 한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기독교 예배는 심오하게 감각적인 경험이자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훈련의 기반이었다. 그리스도인은 노래하는 사람이다. 시편을 읊조리는 고대 수도승에서부터 웨슬리 교도가 부르는 찬송가까지 언제나 음악은 교회가 예술성과 아름다움으로 신학을 연마하고 기도를 실천하는 방법이었다. 일요일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는 노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 있다. 그레고리안 성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영가, 어쿠스틱 찬양 밴드, 시리아 성가, 동아프리카 콰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기독교 회중 가운데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다. 최고의 교회 건축은 빛과 그림자, 공간과 구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이것은 모든 예배당이 똑같은 모습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학교 식당에서, 초가 지붕 오두막에서, 돌로 지은 천장이 높은 대성당에서,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모든 장소에서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아름다움 안에서 그리고 아름다움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았고 그곳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사려 깊게 고심했다. 예배 장소를 살짝 들여다보라. 그곳에서 우리는 향, 꽃, 밝은 흰색의 예복, 춤, 촛불, 배너, 예술 작품, 음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광. 우리는 맛보고 냄새를 맡고 보고 듣고 느낀다. 우리의 감각은 예배 안에서 살아난다. 예배당은 누군가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이야기를 속삭인다. 우리는 계절과 함께 바뀌는 세계의 행렬을 본다. 보라색, 그 다음은 흰색, 그 다음은 녹색, 때로는 빨간색, 공간은 촛불로 채워져 있다. 복음서 초와 서신서 초는 언제나 함께 켜짐으로써 성경의 통일성을 상징하고 그리스도 초라고 불리는 키 큰 흰색 초는 중앙에 세워진다. 예배당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계절이 있고 모든 장식을 떼어내고 평범하게 두는 계절이 있다. 물이 담긴 세례반과 린넨천을 둘른 테이블이 있다. 세례용 잔과 쟁반이 있다. 이러한 상징과 미학은 소리 없이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신학을 가르쳐준다.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대다수의 신자가 읽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는 일부러 문자 시대의 이전 방식으로 복음을 가르쳤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초등학교 1학년이든 물리학 교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여전히 문자 시대 이전 방식으로 복음을 배운다. 제임스 스미스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몸을 움직여 배운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정말로 믿고 싶다면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눈으로도 보아야 한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훈련시킨다. 우리는 인간으로 사는 것의 즐거움과 인간 문화의 즐거움을 수용하는 법을 배운다. 하나님은 즐거움과 육감에 대한 본능적 목마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갈망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는 문화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드러난다. 언젠가 동아프리카 외딴 지역의 한 교회에서 예배할 때였다. 성배를 입술에 댔을 때 와인이 아닌 콜라 맛이 나서 깜짝 놀랐다. 그곳에서는 포도주를 구하기 힘들고 포도주스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콜라는 사치스러운 음료였다. 선교사는 나에게 성탄절 아침에 아이들이 받는 두 가지 특별 선물이 고기와 콜라라고 말해주었다. 그 교회 신자들이 예배 때 콜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하고 싶어서였다. 실제로 그날 우리는 마음껏 즐거움을 누렸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계셨고 가난의 한 복판에서도 예배는 풍성했다.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부른다. 이는 상투스 혹은 거룩한에서 파생한 라틴어 상투아리움에서 왔다. 성소라는 단어는 거룩한 장소를 가리킨다. 그러나 또한 한때 교회들이 법적 망명지였기 때문에 이 단어는 피난처, 안식처 혹은 도피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나는 성소의 순간, 놀라움이 쿡 찌르며 내 바로 옆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을 만난다. 나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주어졌는지를 기억한다. 차를 마시는 이 조용한 순간은 모든 면에서 성소의 순간, 곧 아름다움의 안식처이자 예배의 장소가 된다. 따뜻한 김이 마치 향처럼 내 얼굴을 감싼다. C.S. 루이스는 개인 기도에서 줄거미라는 주제에 대해 유쾌한 편지를 쓴다. 그는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라고 충고한다. 그는 한때 먼저 창조와 구속과 이 생의 모든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함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를 다 떠올림으로써 줄거움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는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기쁨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그것은 졸졸 흐르는 개울 옆을 산책하는 것이었고 나에게는 뜨거운 물과 말린 찻잎의 경이를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다. 우리 대부분은 하루 중 이런 순간들을 본능적으로 좋아한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선함과 아름다움이 신성과 맞닿아 있음을,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옴을 안다. 우리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발견할 때마다 발로 뭉개버리려고 애쓰는 몹시 금욕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들을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를 넘어 우리는 경배로 반응한다. 우리는 단지 즐거움에 대해 감사할 뿐 아니라 어떤 창조주가 이토록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흐르는 세상을 만드시는가 경탄한다. 루이스가 말하듯 우리의 마음은 햇살을 뛰어넘어 해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나 너무 많은 것이 하루 중 이러한 작은 영광의 순간들을 방해한다. 내 경우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걱정들이 덜커덕 덜커덕 소리를 내면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든다. 나는 내려놓는 법을, 통제하고자 하는 얄팍한 환상을 포기하는 법을, 아름다움 안으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바쁘고 실용적이고 급하고 산만한 우리는 무관심의 습관을 키우고 하루 중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이러한 작은 순간들을 놓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충만히 살아있고 온전하다면 경배를 불러일으키기에 너무 평범하거나 너무 흔한 즐거움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의식적으로 경배의 습관을 배워야 한다. 머릿속 생각을 내려놓고 딸 아이의 눈이 어떤 색인지 들여다보거나 뒤뜰 벤치에 앉아 빗소리를 듣기 위해 잠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의 일부분은 주변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속도를 멈추는 순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차를 마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너무 가볍다고 혹은 허비라고 느낄 수 있다. 나는 빨래나 가계부 정리를 하고 이웃을 만나고 일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일 같은 더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물론 이런 일은 중요하다. 이런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 또한 훌륭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세상을 즐기는 데는 힘이 필요하고 우리는 일종의 탐욕과 즐거움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 근육을 단련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법을 잊어버릴 테고 즐거움을 통해 볼 수 있게 훈련되는 선함의 분명한 실제를 놓칠 것이다. 우리는 주목하고 의미하고 탐익하는 연습, 달리 말해 특권이자 책임을 시작함으로써 애니 딜러드의 표현대로 창조 세계가 빈집 흉내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해야 한다. 몇 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내 삶과 내 몸이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작은 독재자의 점유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처음으로 엄마가 되는 경험 외에도 내 인생은 그 시기에 격변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때 지혜로운 친구이자 멘토인 케니 신부님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 사순절 동안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나는 극도로 힘든 상태였다. 신부님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꼭 뭘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당신의 삶 전체가 사순절이니까요. 신부님은 나에게 즐거움을 실천하라고, 즉 의식적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훈련을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그해 사순절에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바닐라 스티머를 마시며 소설을 읽었다. 그것은 분명 시간을 들이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알아보고 일을 미루어 두어야 하는 훈련이었다. 다만 자기 부인은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고된 엄마 역할과 사역, 그리고 단순히 깨어진 세상에서 어른으로 산다는 것 자체로 소진된 상태였다. 불안정했고 쉽게 짜증을 냈고 영향을 공급받지 못했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온전히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 한 시간의 여유는 나의 공허함을 일종의 중대한 기쁨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나는 사순절에 읽으면 딱 좋을 월터 앵거린의 소설 슬픔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부활절 주간에 가족여행을 하면서 그 책을 다 읽었다. 주인공 던 코우가 굶주리고 두려움에 떠는 코요테를 보살펴주는 장면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공급과 돌봄을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오직 신비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소설을 통해 나를, 정말로 무너져 있던 나를 만나주셨다. 즐거움의 훈련을 시작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즐거움 자체를 위해 무언가를 즐기는 공간을 마련했을 뿐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치유의 경험이 마치 깜짝 선물처럼 찾아왔다. 즐거움은 선물이지만 우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탐욕한다. 중독에 빠진다. 한때 선물이었던 것이 함정이 된다. 캐럴린 아렌즈는 자신의 쾌소 치즈 크림 소스 사랑에 관한 에세이에서 즐거움에 대한 로이스의 생각을 다룬다. 필요의 즐거움. 예를 들어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거나 가려운 곳을 긁을 때 누리는 기쁨은 강렬한 대신 지속시간이 짧다. 그러나 감상의 즐거움, 맛있는 냄새와 풍미, 아름다운 광경처럼 꼭 필요하진 않지만 기쁨을 일깨우는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각이 강렬해진다. 탐욕, 즉 진한 블랙커피나 부드러운 쾌소를 향해 무한 반복해서 앙코르를 부르짖는 것은 감상의 즐거움에서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모두 소진시킨 뒤 그것을 필요의 즐거움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 앙코르를 부르짖는 것, 좀 더, 좀 더, 좀 더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즐거움을 중독으로 바꾼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무언가를 즐기는 우리의 능력은 그것을 거짓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줄어든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와 즐거움의 대상이 되실 수 있다. 다른 모든 하찮은 것들은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며 적절한 장소에서 즐겨야 한다. 아렌즈는 이렇게 요약한다. 루이스가 주장하는 답은 즐거움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하게 누리고 해석하라는 것이다. 즉, 손을 벌려 그것을 선물과 메시지로 받으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담요로 몸을 감싼 채 넋을 놓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선물일 수 있지만 우리는 또한 죽을 때까지 놀아보자고 할 수도 있다. 와인이나 차나 운동에서 얻는 즐거움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지만 무질서해 줄 수도 있다. 어떻게 즐거움을 누릴지 배울 때 우리는 분별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 즉, 바르게 즐기는 법을, 즐거움을 잘 누리고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회중예배에서 발견하는 즐거움, 그리고 찻잔과 따뜻한 담요와 빵 굽는 냄새에서 발견하는 즐거움은 서로 공생관계이다. 루이스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뛰기 전에 먼저 걸어야 한다. 가장 하찮은 것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습관을 키우지 못한다면 가장 위대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최선의 경우 우리의 신앙과 이성은 그분이 경배받으실 만하다고 말하겠지만 정작 우리는 그런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루 중 아름다운 작은 순간들은 우리에게 경배와 분별의 습관을 길러준다. 그리고 회중 예배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감각은 이러한 작은 순간들을 구하고 받으라고 가르친다. 이 순간들이 함께 모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예술성을 알아보고 탐익하는 기술을 훈련시켜준다. 몇 주 전 일을 하러 가던 길이었다.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가게 모퉁이에서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크고 긴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섰다. 우중충한 거리 한복판에서의 초월적 순간은 아름다웠고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할인 매장 옆에 영광이 임했다. 예전을 행하는 예배는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감각적 방식 때문에 때로 조롱하듯 냄새와 종소리라고 불렸다. 향에서 나는 달콤하고 자극적인 냄새, 그리고 우리 동네 성당에서 울리던 것과 비슷한 종소리. 내가 속한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종을 울린다. 목사님이 성찬식을 준비할 때 복사가 종을 울린다. 이 종은 마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미신도 아니다. 그냥 종이다. 우리는 성찬 예전에서 집중하십시오 라는 의미로 종을 울린다. 종소리는 회중을 깨우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알람이다. 주목하라고, 등을 펴고 앉으라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알람이다. 우리는 회중 예배에서 이런 종류의 재화된 아름다움이 필요하며 이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라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돌스토옙스키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했다. 이것은 단순히 충격을 주기 위한 과장법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문화가 진리에 대한 개념과 언어를 거듭할수록 아름다움의 전령인 교회는 모든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증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제슬라브 밀로즈는 그의 시 하루 더에서 이렇게 쓴다. 선은 약할지라도 아름다움은 아주 강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과 악의 존재를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오직 아름다움이 그들을 부르고 구원할 것이며 그리하여 여전히 그들은 이것이 참되고 저것이 거짓되다고 말하는 법을 알 것이다. 따라서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의 큐레이터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임무 중 하나다. 그 임무는 곧 진리가 아름답다는 실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좋은 차와 벌거벗은 나무들과 부드러운 그림자가 있는 이 사랑스러운 순간은 교회 종소리와 같다. 그 순간은 어스레한 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일깨워준다. 온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이 부르는 그분의 진리의 노래가 내가 걷는 일상의 거리에 울려 퍼지고 우리 집 거실까지 흘러들어온다.